말씀에 근거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산상보훈의 결론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산상보훈의 이 결론부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이 산상보훈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이 소수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의 중요성, 이 행함의 가치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관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실천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유명한 곡 중에 우리가 다 잘 아시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Amazing Grace라는 곡을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다. 둘째, 천국에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셋째, 나 같은 사람도 그 찬란한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새삼 놀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주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이 바른 믿음,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혼돈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부합하는 행함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그래서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관한 것,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순종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고백만으로는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그런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알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만 알고 단지 입술로만 주님으로 부른다는 사실 자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알지만 예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모방이지요.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부담을 가지고 행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 삶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르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의욕을 발휘합니다. 씨름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주여 주여라는 고백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주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참된 신자는 예배에 참석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 백성은 아닐 수가 있다. 예배에 참석해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천국 보증 수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천국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씀이 진리예요.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함에, 열매, 변화의 열매를 수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행함의 증거가 없고 순종의 열매가 없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본성 때문에 또 이 세상에는 죄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씀의 길을, 순종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은 허락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첫 번째 질문을 살폈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22절 이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1절에서는 단지 그냥 주여 주여라고만 고백했는데 2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왕성하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21절 앞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시작하죠. 이 그날입니다. 그날 언제입니까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천국 문을 열어주셔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기적, 표적을 행함으로 택한 자들까지 유혹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고 능력을,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현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교회 활동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그 자체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하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선명하게 확실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안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 최후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하시면 그건 거절이지요. 거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최후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를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대 왼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 나를 떠나라는 말은 아주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최후 심판대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충격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어떤 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불법을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증거하고 병도 고치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산상보훈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것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최후 심판대에서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운명은 지옥을 피하지 못한다.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묻고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주께서 나를 아시는가? 마지막 날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지는 않을까? 한번 자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산상보훈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뿐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므로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증거를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떤 토대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인가?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행함의 중요성, 행함의 필수성, 이 말씀 실천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집을 세우는 토대의 그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 내 신앙이라는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토대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인가?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5, 6, 7장이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 이 두 가지 토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한 종류는 무엇인가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모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아주 든든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강풍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집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 집이, 인생이라는 집이, 나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토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물이 범람해도 능히 견디고 서 있을 만큼 견고한 집이 될 것인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지고 말 집이 될 것인지, 그 집이 세워지는 토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반석같이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지면 어떤 풍파가 닥쳐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우면 폭풍이 몰아칠 때 허망하게, 정말 허탈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자들은 찬송가 가사처럼 집을 짓는 자들. 우리는 신앙이라는 집을 짓고 있고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토대 위에 그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반석, 이 신앙의 반석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 기업에 입사하면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면 이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 주님께서 5, 6, 7장 산상보훈 말씀하신 이 말, 이 주님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냥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깨달은 사람, 듣고 이해한 사람,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토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은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세상 다시 오셔서 이 심판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이 말, 산상보훈, 이 주옥 같은, 이 진주와 같은, 보배와 같은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무관하게 사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의 광풍이 불어올 때 그 믿음의 집이 헛것이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허탈하게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모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네. 그런데 듣는 데서 배운 데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듣고 찔림받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가르쳐 깨닫게 하라, 가르쳐 은혜 받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명덕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공적으로 파송해 주신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듣고 행하기로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상보훈을 5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산상보훈 말씀을 우리가 5개월 동안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세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듣고 행함으로 무너지지 않을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고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